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성도님들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회의를 하시면서 새로운 신교당번표를 만든 것이 저 밖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우리 여성도님 전부가 같이 참석하시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6절 말씀부터 오늘 아침에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라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지난날 저희 영혼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셨기에 이 아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서 운동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저희의 영혼을 향하여 적용시켜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의 각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걸쳐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처음 11장은 최소한 2000년 이상 되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장부터는 그 기록의 내용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걸쳐가지고 전 세계의 역사를 수천 년의 역사를 그곳에 기록한 성령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다음 14장에 걸쳐가지고 11장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걸쳐가지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걸쳐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수천 년의 역사가 아닌 175년을 이 땅에 살다 지나간 사람의 역사를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과 비교할 때 지극히 짧은 기간이며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 사람이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역사를 우리가 알라고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브람은 현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의 그 가장 먼저 조상으로서 창시자와 같은 자로서 유대교회에서 아브라함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요즘 또한 이스라엘과 쉼없이 전쟁하며 그 전쟁의 여파로 미국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슬렘들도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중요한 그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섬기는 마오멧의 직계의 조상이었다. 그렇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었다. 그렇게 그 모하메드 교에서 그를 지극히 모슬렘들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독교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바울사도가 쉼없이 이 사람을 보라고 지적하는 것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아까 그 성시 교독할 때 읽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을 그곳에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모범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노아는 한 절을 그곳에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뛰어난 사람들에 대하여 그 히브리서 11장은 한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은 11절에 걸쳐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게 주목받는 사람으로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복주시며 약속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그 땅의 모든 생물들이 그 번성할 때에 그 가운데 그 번성함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창세기 5장 2절에 그것을 또한 종합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번성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모든 사람의 영혼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누구나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가장 그 친절한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향하여 그 저주가 나올 것입니다. 에이 망할 놈, 에이 썩을 놈, 뭐 이거 저주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 내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누가 나보고 망할 놈 하면은 그 마음이 찜찜하고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보고 망할 놈이라고 했어. 나를 저주했어. 그 사람을 다시금 눈여겨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저주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God curse you. 이런 말 우리 쓰지 않습니다. God bless you. 이거 우리 말하지만은 그러나 남을 damn한다, damning한다. 이것은 엄청난 욕입니다. 그거 우리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말을 쓴다면은 부모들은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싫은 일입니다. 남이 나를 저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떠한 따뜻함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사랑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에 심어놓은 그 중요한 요소이기에 그것을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같은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되는 것, 부모들이라면은 마땅히 가지는 소원입니다. 자녀를 낳았지만은 아 우리 자녀들은 참 세상에서 못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진 부모는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실망하였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있어서는 안 될 말들이 가끔 실망 섞인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심에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변하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녀의 그 창대함을 번성함을 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하셨기에 사람들은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움으로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사람들에게 가진 마땅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본성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동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브라함에 와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번성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그것을 누리라고 한 사람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온전하게 즐긴 사람이 없기에 성경은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삶이라고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중요한 자리에서 많은 부분을 그의 삶을 위하여 할애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알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간 길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 길, 두 가지의 길,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에 대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생각한 삶의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삶들이었는가? 우리는 먼저 아담과 이브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가 읽은 그 모든 창세기 1장에 5장의 그 약속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며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신 내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낙원에서 쫓겨나며 고난과 눈물의 그 씨를 뿌려야 그들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비참한 대로 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의 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그들에게 와서 뱀이 그들에게 와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막아주시고 너희를 하여금 그것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순종치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믿지 말고 그것을 딱 먹어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행복해진다고 마귀가 그들에게 속삭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잘못이었으며 그들은 그 후에 그 아픔을 깊이 간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리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먼지를 밟고 지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형틀에 매어 달리며 우리를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며 그가 죽음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면 능력은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킬 만한 분이신가?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미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나아갔을 때에 거기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가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그저 감지덕지해야 할 만한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자신이 들여서 쳐 죽이고도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를 얼마나 무겁게 존중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뭘 알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그 가인의 길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가인은 자기의 그 뜻에 따라서 성을 지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철을 만드는데 기계적으로 아주 재능이 있는 산업을 일으키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 문화의 소질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아주 고도의 그 문명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명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은 무너졌고 황폐되었고 그들의 아들들은 창대치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생각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고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실패한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하였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오늘 즐길 것이 있고 내가 오늘 그 삶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은 내 사업이 잘 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직장에서 승진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어떠한 길이라도 그것을 찾아서 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고 싶다.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다. 이 땅에서 즐기고 싶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오늘 혹시 우리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들은 왜 공부합니까?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왜 사업을 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남보다 더 큰 집을 짓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행여나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한 삶의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 다 멸망받았다. 그것은 오늘날도 전혀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항상 질문이 들어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그 제안이 되어 있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우리 그 나라의 가장 큰 기업에 영향을 준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이병철 씨일 것입니다. 그가 놀라운 사업적인 재능을 가졌고 한 나라를 먹여 살만한 그러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가 있는 그곳에 그는 일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놓고 그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은 심히 어두운 곳이며 심히 괴로운 곳이며 담 없는 그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멸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죽음이 홍수와 같이 우리를 쓸어갈 때에 노아와 그 여덟 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멸망하는 삶이라고 그 길 걸어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 우리가 또한 바벨탑을 우리가 같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성과 대를 쌓아서 11장 4절에서 이제 그 꼭대기로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곳에 성을 쌓자. 그들이 그 성을 쌓아보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 사이에 반목함과 그리고 온 땅에 마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들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읽어봅니다. 행여 이것이 우리의 오늘 걸어가는 길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마다하고 고집하고 다른 데로 걸어가면서 그러나 요나가 풍랑을 지나고 나서야 코가 깨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나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풍랑이 있고 나서야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첫 11장에서 보여준 대부분의 사람들의 길은 지혜롭지 못한 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며 그리하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루어보려고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였음에도 그것을 뒤로하고 등뒤로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길 실패하는 길이었다고, 지혜롭지 못한 길이었다고 창세기 첫 11장은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12장에 왔을 때에 그 그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첫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의 길을 걸어갔다면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은 먼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자기 자신들이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활동의 중심의 내용이 되었었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첫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삶에 극적인 다른 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 근거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는가? 그를 따로 다른 사람과 구분해 주셨는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서 그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조상들이 누구였다고 하는 것을, 그 가정의 모습은 이러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가정에는 많은 아픔이 있는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70살 되었을 때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그 아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우르에서 죽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한 가정에 참으로 깊은 아픔이며 슬픔일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란, 그 데라의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이러한 그 슬픔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30절에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와 결혼했는데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결혼을 하였는데 이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낳기를 원치 않아서 없는 것이 아니고 낳지 못하여서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는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죽음을 그가 지켜보아야 됐고 자기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되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저주를 이야기할 때에 그 죽음에 대하여 생산치 못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기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여 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가정에서 그는 자라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기에 아 그는 아마 부모가 잘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는 독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며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 그들이 살았다고 31절에 그리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달의 신이 되는 그 난나라고 하는 그 신을 열심히 섬기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지와 같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과 같이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1절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가 이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유 없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이었습니다. 왜 그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1절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다고 그들은 시리아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다고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에 그 아브라함의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오늘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또한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너 참 착하니까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악과 우리에게 있는 건 모자람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름이 있을 때에 그 부름이 아브라함과 전에 있던 창세기 대부분의 사람들과의 다른 점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 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역사.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만한 다른 아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그에게 참으로 어려운 명령이었으며 성공 가능성이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라난 그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곳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아무것도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때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나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믿습니다. 다른 아무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것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냐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함이 있다고 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그 삶에서 경험하였다. 그를 인하여서 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온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친구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나누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고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그 그린빌에서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자주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John D. Hollingsworth라고 하는 John D. Hollingsworth Jr. 텍스타일 그 당직 기계를 기가 막히게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이 판, 그리하여 이 그린빌로 하여금 방직 기계의 본산지와 같이 만든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2000년 12월 30일에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재산은 대충 한 6억 불 정도 그가 남겨놓았다. 그렇게 계산들을 합니다. 버드에 불바드 있는 그쪽, 로퍼 마운틴 그쪽 땅이 전부, 모도마일 있는 그쪽 땅이 전부 그 사람 땅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딸이 있습니다. 유일한 외동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구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더 구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래 전이지만 1964년에 그 아버지가 그 자기 부인과 딸에게 무척 화가 나서 법정까지 끌고 갔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재산에 손을 댄다. 그 자기의 회사에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돌려 쓴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서로 그 법정 싸움이 붙었고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극히 서먹해졌습니다. 서로 만나보지도 않았고 서로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딸에게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자기의 회사를 제외한 모든 자기의 재산은 그 복지 재단에 넘겨버렸습니다. 여기에 그 딸, 아버지를 사랑하고 마땅히 존경할 대로 존경하며 살아갔다면 그의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부분은 그에게 당연한 그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에 먼저 눈독을 들였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기를 힘썼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그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바라고 그것만 위하여 살아가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겠는가? 이 두 길, 어느 것이 나의 길인지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다시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